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진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인물은요, 불처럼 살았고 불처럼 외쳤으며 그러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늘 강한 선지자, 기적의 사람으로만 기억됐는데 이렇게 인생 전체를 본다고 하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야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주여 나의 생명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가 나라 전체를 덮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 이후 실제로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시간이었는데요. 바알을 섬겼지만 바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점점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이 정말 생명을 주는 건지 현실 속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현장 속에 계속 세워두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 눈에 보이는 보호가 없는 자리,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시냇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분명한데 굉장히 외로운 자리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 시냇가는 기적의 자리이면서도 훈련의 자리였는데요. 엘리야는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더욱 절망하게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지만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시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에는 희망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준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빵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늘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이 놀라운 일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순종에 찾아온 기적이라니. 참 감사하네요.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남조선의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소였던 갈멜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보기로 하고 아합 왕과 바알을 믿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은 선택을 피하지 말라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 백성들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나 이 고백 이후에 모든 것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더 분노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네요.
맞아요. 엘리야의 기도 끝에 하늘은 다시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비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았을까요?
그 질문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갈멜산 이후에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게 참 솔직해요.
그렇죠. 엘리야는 많이 지쳤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죽기를 바라는 그에게 떡을 주셨고 잠을 주셨고 다시 한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되지 않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네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난 후에 엘리야는 어땠나요?
이후 엘리야는요, 사역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혼자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줄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후 엘리사를 통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혼자 불태우고 끝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엘리야의 인생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위대함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오늘 내 맘찬 가족분들은 갈멜산에 서 있는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오늘 내 맘찬과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가족분들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어놓으며 마지막 찬양을 들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들으시며 또 한 주도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사무령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목사님의 또 은혜로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현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검하면서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네, 저도 같이 힘이 납니다. 광야학교,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면서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56문을 공부 중인데요.
네, 지난주 56문의 네 번째 주제인 죄사함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가 되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의와 저촉될 문제가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넓은 아량 같은 것만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당신께 충족한 보상이 필요한데 성경의 많은 곳에 기록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더라도 당신의 공의와 성실함에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죄책을 진 자를 대신에 무죄한 자를 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일이냐. 아니, 무죄한 자인데. 자, 이 문제를 또 시비를 걸어서 이 반론을 살펴봤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물론 무죄한 자가 그 요구되는 형벌을 당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 그러니까 자원이 아닌 경우,
강제로 끌려왔을 경우,
강제로 그런 경우나 또 형벌을 받을 무죄한 자가 죄책을 진 자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지 않을 경우, 고양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대신 죄책을 당하는 자가 충족한 형벌을 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죠. 대신해서 죄책을 당하는 자가 형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이거 너무 큰 일이잖아요. 또 죄책을 대신 당하는 자가 그냥 죄책만 당해. 그리고 이제 대신 죄를 지은 자들을 새롭게 하지 못해. 믿음을 주거나 또 이 대신 당하고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덕들을 누리게 해주므로 더 이상 죄가 그들에게 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주제, 죄사함이 공로에 의한 것이냐를 살펴봤는데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앞에서 살펴본 주제였고.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죄사함을 베푸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그리스도께 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뭐 짧게 답이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여섯 번째 주제, 죄사함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느냐를 살펴봤습니다.
네, 죄사함은 택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만이 믿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를 거꾸로 말하면 택함 받지 않은 자들, 유기된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베풀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을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으나 네. 그들이 항상 죄사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었죠?
네,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항상 믿는 자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들이 회심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죄사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죄사함이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누리는 것과 죄사함이 있는 상태 이것은 달라요. 실제로 네.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보는 것. 자,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56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6문 질문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56문의 일곱 번째 주제를 살펴볼 차례네요. 56문의 마지막 주제예요. 이겁니다. 죄사함은 언제,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이걸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기억하면 아주 좋아요. 지난주 복습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죄사함은 누구에게 베풀어진다고 했죠?
요약하자면 택함 받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네, 택함을 받았고 때가 되어 회심하고 믿는 자들.
네. 아유, 잘 대답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 이렇게만 말하면 잘하긴 했지만 완전히 잘한 건 아닌데 담임님 잘하셨어요. 일곱 번째 주제 중 한 가지 질문인 이 언제 죄사함이 베풀어지느냐 이것에 관한 답을 방금 전 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행자님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게 되었을 때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일깨우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겠죠.
네.
자, 그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그의 보상에 근거하여 사하시기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셨지만
그렇죠. 작정은 그때 하셨지만 네,
택한 자들이 회심하고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의롭다고 간주하실 바로 그때
네.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군요.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읽는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고 있어 감사하다라고 인사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각을 일깨워주세요.
네.
그걸 쑥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감각인데 그 감각이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사함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각이 생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토록 죄 사함에 대한 내가 용서받았어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지만
그렇죠.
그것이 시행되는 일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죄 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그때에 일어나는
그렇죠.
것이군요.
맞아요.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비추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원리네요.
사무엘행자님이 뒤에 지금 한 예로 든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요즘은 안 사랑하셔. 그리고
네.
또 어떤 때는 나 요즘 너무 사랑받아 막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변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 변함이 없냐면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니까.
네.
변함없는 분이 주시는 게 그 사랑인데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먹구름, 안개, 뚜껑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까지 비추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먹구름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데 죄사함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를 사해줘야 되겠다는 작정은 영원해요. 하지만 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사함이 우리의 것이 되죠. 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누린다는 것 이것들은 참되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에서 고백되게 되죠. 귀한 맞습니다. 고백입니다. 56문을 이렇게 마치고 5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드벨크 요리문답 제57문 질문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갈 것이요. 또한 이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도신경 중 몸의 부활에 관한 주목입니다.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될지 사무엘행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혼은 불멸한가입니다.
네.
둘째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때 그것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네. 세 번째로 부활이란 무엇이며 그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오류들은 무엇인가. 넷째로 미래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드러나는가. 다섯 번째,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 여섯 번째,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곱째,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덟째,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무슨 목적으로 미래의 부활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네,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죠. 영혼은 불멸하느냐? 우리 육체는 죽죠? 사모님들은 네.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떨까요? 네.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질문이 첫 번째 주제예요. 네. 뭐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네. 그럼에도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도 육체처럼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구절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예,
뭔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 고민이 확실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고민도 해결되는데 바로 이제 그 해결이 지금 영혼이 불멸하냐 뭐 이 문제를 살펴보므로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네, 성경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게 돼요.
네, 철학이나 교회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영혼의 마지막 상태나 부활에 관해서 성경과 다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사도개인들은 네. 영혼의 불멸이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신자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이고 그 뒤에 신자들은 영혼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주장이나 생각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면에서도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인생이 무엇일까? 사람 사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예.
뭐 탄식도 하고 아니면 뭐 혼자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된 질문이에요. 사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그렇죠.
이 죽음 앞에서 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도 있으니까 예전부터 철학이나 여러 학문에서 이 영혼은 정말 어떻게 되느냐 고민을 했었죠. 질문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 영혼이 불멸하느냐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혼이 사느냐 이 첫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면 사무엘 형제님이 이야기한 그 세상의 철학 학문 이 진지한 고민
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네.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통찰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돼요.
해방감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그래서 사무엘 형제님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게 이 영혼이 불멸하느냐라는 주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네. 사무엘 형제님, 제세례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세례파?
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죽음 시에 육체가 분리된 후 미래에 다시 부활하여 육체와 결합하기까지 영혼은 기억, 지성, 감각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면 상태다라고 주장했던 걸 기억합니다.
잘 알고 예. 계시네요. 세례 또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네. 이들 역시도 사실은 영혼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불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들 말고도 뭐 교황 바오로 3세 같은 사람은 정말 교황인데 네. 너무 무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평생토록 의심을 가져온 세 가지 의문이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영혼은 불멸하느냐? 지옥은 정말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아, 이것에 대해서 아,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정말 무지하죠.
네. 와, 카톨릭의 수상인데 심각하네요.
뭐 사무행제님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소멸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구절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성경도 영혼은 뭐 죽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57문의 주제들을 쭉 살펴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네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래도 읽어보죠. 영혼이 네. 죽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 전도서 3장 19절, 시편 115편 17절은 좀 그런 느낌 같아요.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뭐 짐승하고 사람이나 똑같다. 죽으면 네. 끝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은 뭐겠어요? 영혼은 불멸해. 영혼은 맞습니다. 안 죽어. 자,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언제나 그렇듯 교리에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영혼은 죽지 않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강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렇죠.
예, 강도가 죽은 후에도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네요.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말도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네, 아멘.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안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있다거나 소멸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거네요.
그렇죠. 제세례파 주장 틀린다는 거예요.
네.
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잠잔다고 상상하고 영혼의 불멸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본문에 의해서도 뭐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사도행전 7장 59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나눠서 읽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영혼은 죽음 이후에 잠자는 게 아니다. 불멸,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섯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아멘.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어 말씀에 순교한 자들이 영원히 제단 아래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역시나 이걸 봐도 영혼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아멘.
역시나 이 말씀도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잠을 자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물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가 말을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살아있다는 거죠. 아까 그렇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 아무튼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영혼 죽지 않네. 죽음 위에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뭔가요? 이런 거죠. 몸이 없이 영혼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네.
예. 몸은 썩어서 없어졌어. 그런데 영혼은 그럼 어떻게 활동한다는 거지? 몸도 없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기 전 몸 안에 있을 때와 몸의 부활 이후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긴 간격 동안에도 영혼은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며 단순히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느끼고 이해한다. 예, 지옥에 간 부자가 어땠어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맞습니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내 동생들?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네. 사실 몸의 부활도 영혼의 네. 불멸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모님 잘 알고 있네요. 부활을 얘기한다? 그럼
네.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몸의 부활을 믿으면 영혼의 불멸성도 믿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맞아요.
반대로 영혼의 불멸성을 믿으면 몸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게 될 몸이 그 전의 몸과 동일하니까 과거에 지녔던 것과 동일한 영을 지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네.
그 부활은 이제 그런 몸으로 살아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그 몸에 들어갈 영혼은 이미 있었던 영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활이지. 새 영혼을 넣어주면 그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의 창조니까.
그렇죠.
이제 뒤에서 하게 될 텐데 만일 영혼이 죽고 그래서 뭐 부활 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걸 살아난 몸에 넣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을 때 그 동일한 같은 개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개체면 그걸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이상의 내용들에 관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령님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전도서 3장 19절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고 짐승과 똑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불멸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아까 이제 영혼도 죽는 거 아니야? 성경에 써 있네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였죠.
네.
여기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고 짐승과 똑같이 행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매 한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론을 보면 좀 결론이 어색해요. 사람과 짐승은 똑같아.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해.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죠?
네,
사람과
그렇네요.
짐승이 똑같으니까 영혼은 불멸해. 영혼이 불멸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아주 벼르고 있다가 뭐 하나 찾아가지고 이 구절을 딱 읽었는데
네.
조금 논지가 결론과 어색해요.
네.
이건 억지 주장이거든요. 갑자기 이런 결론이 튀어나왔는지.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 이건 뭘 똑같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 또 그들은 죽는다. 이렇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같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반론은 뭐 일단 뭐 이렇게 억지 반론이고.
네, 그렇네요.
그 다음 반론도 볼까요?
네, 그러나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것도 뭐 아까 앞에서 봤던 건데 언뜻 보면 영혼 죽네. 그러니까 찬양하지 못하지. 그렇게
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죽은 영혼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있겠죠.
네.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천사들.
아, 네. 네.
아무튼 이 구절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7문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에 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가운데 사무령님 혹시 나눠볼 것이 있으면 짧게 나눠보실까요?
네. 부활이라는 신앙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이 곧 말씀에 대한 확신의 신앙과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또 근거로 삼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아, 네. 부활 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것도 없는데 뭐하러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고 이거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바로 이거가 부활이죠.
맞습니다.
예. 부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게 이런 거거든 짜잔 하고 보여주셨죠. 우리의
네.
첫 열매가 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 우리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령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주어